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시 한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희생 제사입니다. 오늘 금요일날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절실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스토리처럼 지나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죠. 잠자고 있어서 깨우셨어요. 깨우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때가 됐다.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때를 이야기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악몽과 같은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대비를 시키고, 여기서 유다는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등을 들고 있었고 횃불을 들고 있었고 몽둥이를 들고 누구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한테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양떼들은 늘 목자를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목자를 치니까 양떼는 어떻게 해요? 양떼들은 다 흩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이제 언제적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아까 제가 마태복음이라 했죠. 죄송해요. 마가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두고 선생님 두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도망갈 거예요 라고 장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을 때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특히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안 도망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너 무슨 말이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도망갈 거야 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때 도망을 갈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의인이셨던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현장에서 본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청년 중에, 그건 제자들인데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너무 부랴부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겉옷도 벗겨진 채로,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밤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아직 해가 안 떴을 때예요. 그렇죠? 그 깜깜한 밤인데, 이 깜깜한 밤에 회의를 하거나, 아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세율법에 밤에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불공평의 재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몰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면서 인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집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뜰에 있었어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밖에 뜰에 있었죠. 그때에 그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따라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죠. 마지막에는 그냥 화를 퍼렁 내면서 저주하듯이 절대 아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닭이 두 번 울었다 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나가서 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집에서 재판이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예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눈을 가르치고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보라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야, 네가 선지자야?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컷 조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넘기는가 하면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는 거예요. 묶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묶어서 보냈어요. 체포하고 결박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풀어주자고 그랬어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좀 사면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로마 백성입니까? 유대 백성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놔줘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형을 당하기에 지극히 합당한 사람. 죽어도 싼 사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땅에 계실 때 곧바로 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차분한 모습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 기록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는 항상 감동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글을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 심지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슴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훗날에 중세시대 때에도 작곡가들이 예수를 믿는 작곡가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노래를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바하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잖아요. 바하가 쓴 것 중에 순환의 합창곡, 순환 합창곡 뭐 이런 게 있어요. The Passion of a Choral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노래예요.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사하고는 조금 틀리긴 해요. 그 상하신 머리 그런데 그 가사를 그대로 다시 직역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거룩하신 주께서 상하셨도다. 슬픔과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셨도다. 어떤 희롱 속에서 가시관을 쓰셨는가. 당신의 것은 오직 왕관뿐입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다시요. 제 말장난을 좀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감정을 이렇게 이끌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춰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완성하셨는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아유 아파서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완성해 주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찬송가인데요. 참 좋은 찬송가예요, 사실은. 새 찬송가 146장에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저 멀리 푸른 언덕에라고 하는 찬송인데 1절 보세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2절에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을 위하여 당하신 것일 때 그리고 3절에 가서 그 흘린 보배 피로서 누구를 속량했으니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다. 자, 1절, 2절, 3절이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서 2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고통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속량하시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수단인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찬송가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요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송을 봤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 찬송가를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세 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슬픔의 사람, The Man of Sorrow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앞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놀라운 이름, 망가진 죄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시었도다. 할렐루야, 오 구주시여. 2절에서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그 피로 나의 사면장에 도장을 찍어주셨다. 할렐루야 오 구주시여. 3절에 우리는 죄인이고 역겹고 무력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시로다. 완전한 속죄라니 오 정말일까. 할렐루야 오 구주시여. 그러니까 이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사말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Man of sorrow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십자가가 단순하게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할렐루야 오 구주시여 할렐루야 what a savior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봐야 돼요.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를 눈물 찔끔찔끔 짜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런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가장 아주 역겨운 수치를 당한 게 뭘까요? 제 생각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가장 역겨운 조롱거리, 가장 역겨운 수치감은 가룟 유다와 입맞춘 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와서 선생님 그러면서 안으면서 키스를 했어요. 입을 맞췄어요. 마치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팔을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려서 그랬는지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와서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입맞출 때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12장 1절 2절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에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자, 이 세 단계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기 위해서 먼저 받으셨던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이 가기 싫은데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 한번 할게. 그러고서 십자가에 달랑 한번 못 박히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조롱을 받고 수치감을 부끄러움을 당하셨던데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허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참고 이걸 보고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감히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반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먼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잠잠하셨어요.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실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다 들고 왔을 때 거짓 증인들이 거짓 이야기를 했을 때도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런 항변 없이 참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있을 때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고요. 사람들이 와서 주먹으로 때렸을 때도 예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자기의 손을 물에다가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풀어주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라바를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가 누군데? 강도였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그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때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주 굳세게 때립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마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로마 군인은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채찍질을 안 한 채 그냥 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달면 며칠, 어떨 때는 몇 달을 갑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양손과 양발이 다 꼼짝달싹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매달린 곳에는 항상 피냄새가 나겠지요. 채찍질을 안 했다 할지라도 손에서 발에서 피가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까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얼굴에 피범벅이잖아요.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오는 날짐승들이, 들짐승들이 머리에 앉아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눈알을 쪼아 먹을 것이고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내가 당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무런 죄 없이 돌아가셨어요.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위인전, 전기집 같아요. 그러나 전기집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복음서가 거의 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전체 분량의 한 30%에서 40%를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갔다가 죄를 뒤집어 씌웠죠. 크게 두 가지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크게 두 가지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따졌던 거죠. 네가 신성모독을 한다. 두 번째 정치적인 혐의는 무슨 혐의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고한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셨지만, 그 다음 자막 있어요. 기소되셨지만 죄 없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무고한 반역죄로 기소되셨지만 죄 없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죄가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블리스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그 피로 나의 사면장에 도장을 찍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자막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죄와 정치적인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혐의를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어요. 그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거예요. 먼저 종교적인 죄를 볼까요? 신성모독.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내 교만이 훅 하고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모독의 죄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거예요. 정치적인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가지만 간단히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앞에 자막 없나요? 없어요. 죄송해요. 로마서 8장 32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우리 모든 사람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주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만 더 본다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대신해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묵묵하셨고 침묵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 찢습니다. 건드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찢어주셨어요. 왜 찢어주셨을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왜 그 휘장을 찢어주셨을까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왜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시니까. 예수님이 진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셨던 겁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이면 좋겠던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의 희생제사를 믿는 것으로 너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면서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다 용서받은 거야. 그것을 내가 증거로 삼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으로,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결론을 내리면서 세 명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의 말뜻이 뭔 줄 아십니까? 바라바의 말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름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바라바였을까? 그냥 홍길동이 갖다 놔도 되잖아요. 근데 바라바예요. 여기에 엄청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한편에는 바라바를 세워놓고 한편에는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절기인데 한 사람을 풀어주자, 우리 예수를 풀어주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줘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바라바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누가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이 바라바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라바가 올라가야 되는데 바라바는 풀어주고 대신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바라바에게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바라바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당신이 사형 선고를 받고 당신이 죽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바라바 뭐라고 그럴까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대신 지고 올라간 거죠. 사람들이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힘든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교회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전문가예요. 무엇에 대한 전문가인가 하면 십자가에 사람 매다는 거, 그게 전문가예요. 그걸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정말 많이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형 집행을 했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당신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채찍질할 때부터, 내 부하가 예수라는 사람의 채찍질을 행할 때부터 나는 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갈 때도 나는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질을 할 때도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십자가가 올라서서 매달려 있는 동안에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이 하나만 꼭 기억을 하고 이번 부활주일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에게 사면장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걷어가 주셨어요. 근데 그 사면장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그 도장의 인주는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도장을 꽉. 할렐루야, 오 나의 구주여. 할렐루야, what a savior.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